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군인들이 탔던 병거들은 지금 홍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죠. 그 발굴이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던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건너편의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요 뒤끝이 뭔가 조금 개운치 못한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춤을 추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 이거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역사 속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가운데 마른 길을 내어주시면서 이 길 걸어가라 내 백성아 이렇게 해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 주셨으니까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 시점에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아주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고 인생의 암흑기다, 인생의 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버지로서의 그 능력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손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눈앞에서 처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찬송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시점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탄식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합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 성도에게, 보통 사람에게는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아마 98명, 99명은 다 이럴 겁니다. 어쩌면 100명이 다 그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 군인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눈에 살기가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바로 뒤에 올라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상태는 심히 두려웠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큰일이 갑자기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칼날에 의해서 모조리 죽음을 당할 순간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불러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책임을요 전부 다 당신에게 모세에게 전달을 시키면서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에게 되어드니 당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밤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솟아올라오는 것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넘겨주고 싶은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이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내용,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고 보면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냥 절박하니까 튀어나온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참아주시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님 믿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지.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지.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주여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는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들의 입에서 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마 이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동적으로 당연히 흘러나오는 책임 전가와 불평과 원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러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그 반열에 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모세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요, 인생의 밤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우성을 지르면서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 그렇다면요, 결과만 두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과정과 그들이 신앙 인격,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특별히 그들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그들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인격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보라고 아마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모세는 누구나 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밤을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그걸 바라보았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걸 보았지만 모세는 차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우리 인생을 여기에서 막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버리실 것이라면 출애굽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왔다라고 해서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죠. 이 얼마나 곤고한 때입니까? 곤고한 때는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아라, 표준 세번역에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해오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가? 내가 이전에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사고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셨는데, 이까지 끝 인생의 밤쯤이야, 여기에서 나를 머무르게 하고자, 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아니하실 거라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를 해 가실 것이다. 이 인생의 밤이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깊어서 가지만은 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자꾸만 밝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넣어주십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때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오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순간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하게 되면요, 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도 모르게 절로 이 속에서 솟아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때가 되면은, 인생의 밤이 되면은 뭐하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에는 생각을 하라.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엉뚱한 생각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통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살아왔던 인생 80년을 쭉 돌이켜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광야 40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고 마지막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절대로 여기에서 끝을 내실 분이 아니시다. 절로 모세의 마음 속에서는요 흥이 나왔고 찬송이 나왔고 기도가 나왔으니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모세는 고개를 돌려서 애굽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보았어. 그 하늘에는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으니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인도를 해 가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개를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죽을 맛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결정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그 이나의 집사님이 이제 이 그 박사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시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딱 보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87%라고 그럽니다. 87%. 그러니까 음식을 결정을 할 때에도 87% 이 시각이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는 것이 거의 다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그러니까 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무엇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의 밤에 이 성경 말씀에게 눈을 좀 많이 보시면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종일 두루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에 잠이 깨어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리이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소리를 한번 읊조려보시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고관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밤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완전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돌려서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결정짓는 것은 고개의 방향이다. 고개를요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을 짓습니다. 환경만 보이고 있다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 패턴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찬양을 줄 것입니다. 그때 찬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인생의 밤에 그는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보통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그제서야 노래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99명 중에 몇 명은 그 전에 인생의 밤에 생각을 잘하고 고개를 잘 돌려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찬양하는 성도는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 전에 인생의 밤에 찬양하는 성도는 비범한 성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입니다. 욥과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자꾸만 거론하고 싶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보았느냐? 네가 내 종 다니엘을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사건 전에 찬송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일으켜주셨죠. 네가 손을 내 의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요, 인생의 밤에 찬송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터지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밤에 그들은 25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16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밤중, 절양한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군인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 짓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 군인들도 철양한 이 밤이 한밤중이 되면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내가 왜 이 길로 접어들었던가 후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채찍이 맞아서 터진 곳이 더 아파오는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괴로운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왔던 다니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라고 어인을 콱 찍었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가장 큰 어두움이죠. 인생의 한밤중입니다. 그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스카웃되게 해주셔가지고 왕궁에 가서 몇몇 되지 않는 그 인원 중에 뽑혀가지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시나 아니할 것이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오셨던 그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감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다니엘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하는 성도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그 성도는요,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자, 그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베델의 그 어느 지점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인생의 밤입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당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꿈속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격하면서 그곳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생 일대 최고의 위기,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어서 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서 계시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장장이가 보통 그 연장을 만들 때는요, 그 보통 연장을 만들 때는 달궈진 쇠를 그냥 적당히 두들깁니다. 그러나 보검을 만들 때는 그냥 두들기지 않습니다. 신경을 써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이 칼은 다른 칼들과 부딪혀도 흠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그 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칼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좀 대충 좀 두들기고 말지. 계속해서 달구었다, 씻겼다, 두들겼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성도에게는 그 신음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드리고 때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하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서지는 것은 인생의 밤은 성숙함의 전조입니다. 영광의 전조입니다. 결국 인생의 밤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시고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가 밤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한밤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어디에는 50도가 올라가고 어디에는 영하 50도가 내려가고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계속 다운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노래를 주실 때에 감격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시대를, 이 밤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